고린도후서 27번 메시지 생명의 공급인 그 영과 하나님의 표현인 의의 사역 첫 번째 새 언약의 사역은 지극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신약 27권 전체를 포함합니다. 앞의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으로부터 구약시대에는 오직 한 사역, 즉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망과 정죄의 사역이라고 불리운 사역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구약에는 세 종류의 다른 사역들, 즉 제사장 직분의 사역과 왕의 직분의 사역과 선지자 직분의 사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이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성경 교사들은 구약에 세 종류의 사역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간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그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서로부터 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지만 바울은 이사야서를 율법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책들 또한 율법의 부분으로 생각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사실상 구약 전체는 율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사역, 곧 사망과 정죄의 사역이었습니다. 신약에 있는 유일한 사역. 신약에도 또한 유일한 사역이 있습니다. 열두 사도들은 모두 이 유일한 사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후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유다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이 사역의 부분을 맡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께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을 맡을 자로 주님이 선택하신 자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모두 한 사역을 가지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한 사역을 가지고 있고 요한이 다른 사역을 가지고 있고 야고보가 또 다른 사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상태였다면 열두 사도들은 다른 열두 사역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사역, 유일한 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사도들이 주님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현저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또한 동일한 사역, 즉 새 언약의 유일한 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는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의 사역이 있을 뿐입니다. 이 새 언약의 사역은 그 영과 의의 사역입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오직 두 사역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옛 언약의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많은 다른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그룹과 교파들로 분열된 이유는 그들이 많은 다른 종류의 사역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파들이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회는 성공회의 사역을 가지고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사역을 가지고 있고 침례교와 장로교와 오순절교는 모두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도량이 넓은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그들이 좁거나 분파주의거나 분열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다른 종류의 사역들을 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며 천주교와 그리스 정교와 개신교파들과 모든 독립단체들의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새 언약의 사역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본성과 본질과 기능과 목적에 있어서 유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역 안에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역을 갖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중 아무도 우리가 사망과 정죄의 사역인 옛언약의 사역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천주교의 사역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 정교의 사역 안에 있습니까? 개신교파의 사역 안에 있습니까? 침례교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틀림없이 침수에 의한 침례를 강조할 것입니다. 감리교파의 사역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감독제도를 지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로교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장로들에 의한 행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역을 실행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교파들은 그러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오순절 교파 또한 그들 자신의 사역, 즉 방언마람과 병고침과 기적들을 강조하는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중 어떤 것도 새 언약의 유일한 사역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침수에 의한 침례의 사역입니까? 감독들과 장로들의 사역입니까? 또한 방언마라는 사역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전적으로 그 영과 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이 유일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오직 한 사람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유일한 사역은 위트니스리의 사역이라고 나를 송사하기 위해 말하는 것은 중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한 사역인 새 언약의 사역을 말할 때 그것은 그 영과 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이에게 그 영과 의를 사역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는 유일한 사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아볼로는 모두 이 한 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은 많지만 사역은 유일합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그 영과 의를 사역하는 한 당신은 이 유일한 사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형제님, 당신은 사역이 유일하다고 말했고 그것은 단지 한 사역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은 유일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사역이 유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내가 자신을 몰몬교의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질문에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내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질문하는 데까지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모든 다른 종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당신은 당신의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 당신은 모든 사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니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역을 실행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전통적인 관념의 영향 아래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문제를 설명해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중독되었기 때문에 신약에서 사역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그 영과 의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종류의 사역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참으로 그 영과 의를 사역하는 어떤 사람의 사역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메시지에서 사역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며 또한 무언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거의 2000년 전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무언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그것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회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역에 관한 진리를 회복하셨음을 인해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으로부터 성경의 두 사역, 즉 사망과 정죄의 사역인 옛 언약의 사역과 그 영과 의의 사역인 새 언약의 사역이 있음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새 언약의 사역, 즉 다른 이들에게 생명 주는 영이시며 의이신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사역 안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 영과 의의 사역 안에 있지 않고 사망과 정죄의 사역 안에도 있지 않다면 당신은 어떤 사역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 그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 대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다른 이들에게 그 영과 의이신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유일한 새 언약의 사역 안에 있는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파가 유일한 새 언약의 사역의 부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생명 공급인 그 영.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의 사역이 주로 능력으로서의 그 영의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얻은 바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그 영의 사역은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서의 그 영의 사역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라고 말한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 영이 능력을 주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또는 은사를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영이 생명을 준다고 선포합니다. 2장 어디에서도 그 영은 능력이나 은사나 기적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계됩니다. 생명의 공급인 그 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여 확증됩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이 구절에서 바울은 넘치는 힘이나 또는 넘치는 능력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넘치는 그 영의 공급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을 주로 힘이나 능력이나 또는 영향력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들은 그 영 안에서 죽임당함이라고 불리우는 문제를 강조합니다. 어떤 부인은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유명합니다. 그것이 생명 공급으로서의 그 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962년 내가 이 나라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샌디에고에 있는 그리스도인 단체에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나에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텍사스의 어떤 곳에 갈 것을 권했습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바 어떤 사람의 치아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금으로 덮어졌으며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금 냄새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그 소식을 확증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나는 그들에게 만일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것은 신문에 보도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치아를 채워넣기 원하신다면 금을 사용하시는 대신에 합당한 방법으로 단순하게 그것들을 회복하시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의 치아를 금으로 채워 고치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거짓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은사들이나 기적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생명을 주는 것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방언말하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교회 집회에서 이러한 실행을 제안하려는 의도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는 방언말하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강조점은 생명 공급이신 그 영에 관한 것입니다. 새언약의 사역은 내적으로는 공급이신 그 영의 문제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표현인 의의 문제입니다. 의의 사역.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그 영의 사역에 대하여 말하며 9절에서는 의의 사역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바울이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나는 바울이 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을 칭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이 장이 정죄와 반대되는 칭의와 정죄를 비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칭의 대신에 바울은 여기에서 의에 대하여 말합니다. 만일 그가 새언약의 사역이 칭의의 사역이라고 말했다면 그가 의미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율법의 사역은 정죄하는 것, 즉 정죄의 사역이지만 새언약의 사역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 즉 칭의의 사역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언약의 사역을 칭의의 사역이 아닌 의의 사역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의미하는 말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확실히 새언약의 사역이 그 영과 의의 사역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의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의는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그 영의 사심과 움직임과 활동하심을 소유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우리 자신에게 바르게 됩니다. 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정확한 것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무언가를 더 보기 위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깨어 의롭게 됨.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바울은 깨어 의롭게 되며 죄를 짓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깨는 것은 술 취하여 무감각한 데서 깨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하는 것을 그치고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자기 자신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은 부활에 관한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득죄하는 것이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현혹된 고린도인들에게 이러한 죄에서 깨어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르게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이단의 무감각한 상태 안에서 불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무감각한 상태를 끝내야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이단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중독되도록 허락하는 것이요. 중독된 상태 안으로 자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잠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중독된 무감각의 상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자기 자신에 대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득죄하고 그들의 가족의 다른 이들에게까지 득죄합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깨어서 올바르게 되라고 명합니다. 깨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깨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르게 깨인 믿는 이는 그의 아내와 자녀와 이웃과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또한 자신에게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그 영의 사역을 체험함. 만일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영을 갖지 못할 것이며 의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사역을 받기 전에 당신 안에서 생명 공급이신 그 영을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신 안에 거주하시는 그 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영이 당신 안에서 사시고 행동하시고 실제적이고 실질적이라는 것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무언가 우리 안에 생생하고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우리를 즐겁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그 영이십니다. 이것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사역에 의해 생명 공급으로서 우리 안으로 사역된 생명의 영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방법으로 그 영을 체험하기 전에는 당신의 아내나 남편과 따지는 것이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당신의 생명 공급이신 그 영을 체험한다면 당신이 따지려고 할 때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당신을 제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매가 그녀의 남편을 비난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지 모르지만 깊은 속에서 그녀는 그녀의 방으로 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새 언약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사역된 생명 공급이신 그 영으로부터 옵니다. 아마 교회 집회에서 생명 공급이신 그 영에 관하여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신 안으로 사역된 그 영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하여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집회 안에서 그 영이 당신에게 사역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복 안의 사역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생명주는 영이신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을 새기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집회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 영의 공급을 받습니다. 나는 집회 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경우 무언가 기분이 다소 언짢았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화가 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생생합니다. 이것이 내가 집회 안에서 체험한 생명주는 영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이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주여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언짢음이나 화는 삼켜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으로 사역된 생명주는 그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집회들에서 생명주는 영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집회를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누가 말하든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갈망은 집회 안에 있는 것이요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나는 아나하임 교회의 기도 집회를 누립니다. 이러한 집회 동안에 나는 그 영으로 주입되고 적셔집니다. 얼마 후에 모든 것들은 황금빛으로 보이며 내 안에서는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생명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메시지도 없고 심지어 격려의 말조차 없을지라도 생명주는 영은 내 안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체험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롭게 됨. 그 영의 사심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한 결과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자연히 우리의 속은 투명해지고 맑아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즉시 우리는 노력이 없이도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며 그의 뜻과 역사에 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지 않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너무 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하지 않았을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주님의 생각과 뜻 안에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어떤 잘못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의 의에 있어서 너무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의 행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소년이 학교에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는 합당하게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그는 교실에 앉아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그릇된 것입니다. 밖으로는 그릇되지 않을지 모르나 안으로는 그의 온 존재가 그릇되었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떤 것도 그릇되지 않으나 사실상 그들의 어떠함은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것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단지 교리를 따른 것 이상으로서 체험을 따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생명주는 영에 의해 주입되고 적셔졌다면 당신의 속은 투명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주님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 안에 있게 될 것이며 그분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그분과 올바르게 됩니다. 더욱이 당신은 다른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 것이며 당신의 물질적인 소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큰 일은 물론 작은 일에서도 의롭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는 그의 의가 표현된 하나님,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